마인드 스케치.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아무리 높고 멋져도 작은 파도에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공이나 재물, 권력, 행복 또한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았다고 해도 자그만 파도에 금세 무너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성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은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으니까요.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성, 마인드 스케치와 함께 쌓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케치 이승희입니다. 팀 마인드 스케치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는데요.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인드 스케치 1부 마인드 테라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죠. 고민도 나누고 네, 강연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마인드 연구소 마르베의 지민주 강사님,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게스트 표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네.
습해요 또.
네. 네. 유라 씨는 저번 주에 캠프를 다녀오셨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캠프였나요?
저는 국제청소년연합 이제 학생 캠프에 갔다 왔거든요. 일주일 동안.
네. 학생 캠프면 뭐 중고등학생.
예, 중고등학생 이제 캠프였는데 정말 저희 아이들과 이제 행복한 한 주를 보내고 왔어요.
그랬군요.
네. 네, 챌린지 35만 벌써 보고 싶네요.
네, 네.
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학생들은 좀 어땠나요?
학생들 너무 좋았죠. 너무 잘 따라주고 굉장히 이쁘고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네. 애들이 굉장히 밝고 순수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제 전국에서 이제 800명 정도 모였어요.
네,
8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마인드 강연도 듣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이제 굉장히 또 유익한 활동을 하면서 좀 그동안 이제 학교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거 힐링도 하고
네.
또 자신의 꿈과 진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캠프거든요.
네.
그래서
좋네요. 네,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막 집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네, 방학 시작하자마자 캠프가 800명이 모였다는데
와, 네.
대단하네요.
많이 모였네요. 대단한 거죠. 네.
네, 이제 방학 시작이니 앞으로 더 많은 캠프가 있을 텐데 네. 우리 지민주 강사님이 또 계획하시는 캠프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캠프는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예요. 타이틀은 내일의 나를 만나다. 멋지죠?
너무 좋다.
네. 네. 이 캠프에서도 학생들에게 유익한 뭐 인성 마인드 교육, 또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진로 교육, 그리고 소중한 나의 가족에
네.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요. 또 가장 중요한 나눔과 실천 봉사, 봉사활동도 함께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에서 즐거운 시간도 가질 거예요.
와, 너무 좋겠네요.
진짜 너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인천광역시 후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캠프 회비가 무료라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 좋은 혜택이 있죠.
최고네요.
예.
네.
너무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와, 좋네요.
네,
네. 저도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아직
맞아요. 네.
중학생이 아니네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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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런 여러 가지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꿈과 희망을 또 심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네 오늘 마인드 스케치 또 시작을 해볼까요?
네.
새해 네. 맺고 마인드 테라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고민하다가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같은 직종에 일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가 일하는 사무실 앞이 친구의 일터예요. 그래서 같이 자취를 하게 됐고 점심 식사나 출퇴근도 같이 하다시피 합니다. 어쨌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 같을 정도인데요. 근데 며칠 전 친구네 사무실 직원이 저한테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친구에게 요즘 무슨 일 있냐고요. 전 아무 일 없다고 했는데 친구가 요즘 회사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표정도 어둡고 웃지도 않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러고 보니 요즘 친구가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도 일어나기 너무 힘들어하면서 밥맛도 없다고 저녁도 굶기 일쑤였어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친구를 불러 앉혀놓고 무슨 일 있냐고 빨리 말하라고 했는데 계속 아무 일 없다고 하더니 결국 어렵게 털어놓더라고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요. 사실 친구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었어요. 업무도 야무지게 잘하고 늘 잘 웃고 매사에 적극적이라 사람들이 다 친구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일이 터진 거예요. 친구가 회사에 들어가 처음으로 기획부터 예산까지 도맡아서 추진하게 된 사업 하나가 있었는데요. 친구는 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진짜 매일같이 야근하고 너무 열심히 해서 일이 잘 돼가는 줄 알았는데 책 표지 디자인에 문제가 생겼다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친구가 워낙 완벽하게 일을 해서 다들 친구만 믿고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신입도 안 할 실수를 자신이 했다는 거 못 견뎌 하더라고요. 심지어 회사가 그 피해를 다 떠안게 돼서 친구가 더 힘들어합니다. 다행히 회사에서는 친구에게 큰 질책은 하지 않았는데 친구는 마음을 잡지 못하네요. 다른 사람들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서 직원들이랑 눈 마주치기도 무섭다고 회사를 그만두겠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완벽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다독여도 친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무 도움이 안 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일을 워낙 잘해서 실수 한번 하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실수 없이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사실 모든 일에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 자기가 맡은 프로젝트라서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가야 하는데 얼른 마인드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위기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일을 엉망으로 대충 하고 싶겠어요? 심지어 5살인 저희 딸도 색칠을 하거나 오리기를 하면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실수를 하면 울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연 주신 분의 친구분도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잘하라고 했던 마음이 너무 커서 오히려 일을 잘 안 됐을 때 마치 부메랑이 돌아와 큰 상처를 만든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완벽주의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질문이 좀 어색한가요?
네.
큰 강을 보면 그 강이 시작되는 근원지가 있죠?
그렇죠.
혹시 한강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세요?
한강의 근원지요? 어딜까요? 태백이라고 알고 있는데.
태백이요?
네, 태백입니다. 맞습니다. 태백이 어디일까요?
태백까지밖에 모르겠네. 네.
강연을 잘 들으셨으면 기억을 하실 텐데. 모르시나요? 네, 태백의 검룡소라는 작은 천이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라스베거스를 존재하게 한 콜로라도강의 근원지는 어디일까요?
콜로라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산맥이란 것밖에 못 들어봤어요.
자, 강쌤 알려주세요.
네. 네. 네, 근접했네요. 네, 로키 산맥이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
네. 네. 마인드 스케치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강에는 근원지가 있듯이 완벽주의에도 근원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감? 자신감 아닐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키워진 것 같아요.
네. 저도 과신인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한다고 배운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완벽주의의 시작은 불안한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요?
네. 이 불안한 마음이야말로 완벽주의의 핵심적인 심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불안하기 때문에 완벽주의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들의 이런 불안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일에 열중하고 보통은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완벽주의는 나의 일, 업적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불안은 완벽주의자들의 머릿속에 내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면 그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은 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되어서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을 만든 거네요.
네, 맞아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완벽해져야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가 아닌 인정을 받을 거라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마음이 만들어져 있으니 완벽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일을 수행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합니다. 네.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제쳐놓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에만 집중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느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냉정하고요. 약간 워커홀릭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인간성이 좀 부족한.
그렇죠. 일밖에 모르는.
네네.
예. 일밖에 모르고 냉정하고 좀 약간 차갑고 까칠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요. 제 지인 중에도 완벽주의는 아닌데 일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일을 좋아하신다는 예,
일을 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 함께 지방에 교육이 있어서 함께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지방에 그 마산에 도착해 보니까 밤 1시쯤 됐더라고요. 잠시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육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일을 좋아하시는 그 한 분만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부푼 마음으로 오늘 할 일을 이야기를 막 웃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막 무서워지더라고요.
아, 정말 좀 예. 무섭네요.
네, 네. 저분은 AI인가? 다음부터 같이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네. 일이 완벽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만 커지다 보니 이 일은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런 결과를 내야 해라는 높은 기준과 틀도 있고, 생기는 거죠.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타인에게 이런 기준을 확장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느낌이 느껴지면 그게 더 강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동료들과 사이가 어떨까요? 좋게 형성이 되기 어렵겠죠?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셨던 분 중에 아주 꼼꼼하고 약간 까칠한 분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반대예요. 털털하고 실수가 많으니까 저를 항상 못마땅해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많이 했는데 나중엔 좀 무시받는 것 같아서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럴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분 기준에 제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과는 좀 관계가 좋게 형성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본인도 도달하기 어려운 높은 기준에 주변 사람이 맞는 건 더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완벽주의자들은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못할 바에는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살면서 확실하게 될 것 같은 일만 한다면 누구도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없고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박한데요. 아까 말한 그 높은 기준, 그 완벽한 기준을 자기 스스로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그리 좋게 내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생각해 볼게요. 만약 두 분이 조금 어려운 일을 밤을 새워가면서 해서 잘 마무리를 했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무래도 뿌듯하겠죠, 일단.
그렇죠. 네. 네, 힘들지만 좀 많은 걸 배우고 잘 해낸 자신이 좀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두 분처럼 힘든 만큼 일을 잘 마무리되었을 때 성취감이나 만족감이 크게 남고 올해 기억에 남아서 다음번 도전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완벽주의에 빠져 계신 분들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완벽한 성공을 이루더라도 그 성공의 성취감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요? 엄청 고생해서 했을 텐데.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나의 진짜 능력 덕분이라기보다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해서 더 고생을 했다는 기억이 남는 거죠.
네,
결국 완벽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그리 크게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완벽주의를 겪는 사람들은 사실 성취감이나 만족감보다 주로 실패감이나 패배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기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나는 항상 그것밖에 못한다는 생각이 들고 실망하고 충분히 잘했다는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일을 잘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 용어인데요. 자기 효능감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말합니다. 완벽주의를 겪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의 경험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보다는 주로 못할지도 모른다는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에 비해 시간이 갈수록 성과는 좋게 나올 리 없지요.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적인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예,
섭식장애, 우울증, 고혈압 그리고 심각하게는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동안 완벽주의는 일을 잘하려는 그 의욕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많네요.
네. 제가 이렇게 완벽주의의 문제점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중 첫째가 완벽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완벽주의를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인생을 늘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해결해야 됐다는 의지가 생기겠죠. 아, 완벽주의는 나쁘구나, 좀 지양해야 되겠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완벽주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벽주의가 진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내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혼자 살 수 없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전지훈이라는 말 아시죠? 예, 사람은 혼자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또 불완전한 개인이 모여서 완전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때로는 무시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니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은 잠시 내려두고 주변 사람과 함께하면서 얻은 좋은 점으로 마음을 옮겨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나 그리고 타인을 만나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괜찮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높아진 기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이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들의 도움도 필요한데요. 주변 사람이 괜찮다라는 말을 자주 해주면 위로에 확신을 더해줄 뿐 아니라 불안감을 감소시켜서 자기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두 분에게 이렇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아, 그럼요.
있죠.
네.
네.
저는
유라 씨는요?
아, 저는 뭐 저만의 이제 멘토 이제 선생님 계시거든요. 네. 이제 멘토하고 이제 가족들이 큰 위로가 돼요. 예, 딱히 뭐 크게 막 위로의 말을 안 해줘도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남편도 저에게 많이 괜찮다고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 오늘 실수해서
좋은 너무... 남편이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 남편 막 다그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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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끼리 만나서 좀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날짜 잡죠.
예. 네. 네. 완벽주의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불안을 해소하는 데만 치우치다 보니 그 외에 다른 욕구들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겐 불안을 해소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네. 편안하게 쉬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일에만 집중하면서 눌려있던 나의 다른 욕구를 살펴보고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들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삶이 더 생동감 있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만큼 완벽주의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향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고방식의 문제점과 자기의 본래 욕구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주변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요. 또 그분들이 해주는 응원과 소리에 기울이시고 높은 기준을 낮추신다면 완벽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강연 여기까지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완벽주의는 불안에서 시작됐다 하셨잖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이겠죠. 네네. 네, 그런데 혼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강연해 주신 것처럼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 그러니까 혼자만의 완벽 말고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크다 했는데 무엇이 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절친인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맞아요. 네.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는데
큰 힘이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조금 더 귀를 귀와 마음을 열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 믿고 스스로에게도 괜찮다고 다독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 오늘 사연 주신 친구분 너무 고맙네요.
그러게요. 네. 네.
유라 씨는 오늘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제 완벽주의라는 거리가 멀어서 아, 이런 마음의 세계도 있구나라는 네. 것을 좀 배운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주변에 좀 그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앞으로 좀 괜찮다고 좀 이렇게 같이 이제 마음을 나누면서 말해주 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일을 잘하고 꼼꼼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셔서 또 주변과의 관계 개선으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너무 아쉬운데요. 그동안 이제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두 달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지민주 강사님. 네, 오늘 마지막 강연이셨습니다.
아, 벌써.
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진짜.
이번에 제가 라디오 함께 하면서 정말 새로운 주제들로 강연을 많이 도전해 본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이 두 달이 네. 저에게는 새로운 세계로의 도전. 제 강연 네네. 분야에 네네. 도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에게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됐고요. 청취자님들께서도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강연이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또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듣고 입으로 찾아올게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인공잔디.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어릴 적 너무나 재밌게 봤던 만화 개구리 왕눈이의 노래 가사입니다. 마냥 따라 불렀던 가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은 이렇게 헤쳐나가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번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뚜기를 연상시키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헐크로 잘 알려진 배우, 오늘의 주인공은 마크 러팔로입니다. 영화 비긴 어게인에서는 실패한 삶에 찌든 음악 프로듀서, 또 어벤져스에서는 세상을 구하는 헐크로 남아있는 마크 러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스타 배우인 그가 배우가 되기 위해 800번의 오디션을 봤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크 러팔로는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스텔라 애들러 연기학원을 다니며 배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오디션에서 떨어졌던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었어요. 173cm의 평범한 키, 평범한 외모, 그럼에도 10년간 바텐더, 도어맨, 페인트공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며 배우의 꿈을 꾸고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극단 활동도 병행했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스승의 가르침을 늘 되새겼습니다. 배우로서, 예술가로서 너는 책임이 있다. 내가 살고 있는 문화를 반영할 것. 그 문화를 위해 어떻게든 받은 것을 되돌려줄 것.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할 것. 이 가르침은 배우로서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게 해줬고 그 가치관이 800번의 문을 두드린 끈기와 노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1998년 극작가 케네스 로네건의 연극 이것이 우리의 청춘에 출연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케네스 로네건의 장편 영화 데뷔작 You Can Count On Me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러팔로는 이 작품을 통해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며 혜성 같은 신인 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탄탄대로만 남았을 것 같은 그의 인생. 그러나 어느 날 꾼 지독한 악몽이 그의 삶을 뒤바꿨습니다. 자신이 뇌종양을 앓는 꿈을 꾼 러팔로는 꿈에서 깬 후에도 두려운 기분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꿈처럼 그의 왼쪽 귀 뒤쪽에서 골프공만한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일명 청신경 종양. 발견됐을 땐 이미 왼쪽 귀의 청력을 7% 정도 잃었을 때였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2주 뒤 아빠가 될 몸이었던 그는 차마 만삭인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있다. 아내가 출산한 일주일 후에야 이야기했습니다. 본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담담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 후 안타깝게도 왼쪽 청력은 완전히 잃었고 이튿날엔 안면 신경마비가 시작됐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고 얼굴 왼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배우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에선 계속 움직이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얼굴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찌푸리고 웃어보고 찡그리고 끝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걸었습니다. 의학적인 치료도 함께요. 안면 신경마비가 온 지 10개월. 의사들은 그에게 신경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밑의 근육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버팔로는 아내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얼굴이 움직인다고요. 아내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후 서서히 그의 얼굴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해준 것은 그의 아내, 선라이즈 코이근이었습니다. 뇌종양으로 부부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면 내 안에 있는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정말 희한하게도 제게 뇌종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전화위복 같았습니다. 그 말대로 끝났다고만 생각했던 그의 배우 생활이 다시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작품의 주연과 조연을 마다하지 않던 그는 카멜레온 같은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다 찾아온 또 한 번의 시련. 뇌종양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그의 남동생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하고 맙니다. 충격에 휩싸인 러팔로는 배우 생활을 마감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오히려 에브리바디 올라잇이라는 작품에 참여하기를 권했습니다. 극중 그가 맡은 배역 폴은 죽은 남동생을 염두에 두고 연기한 거였어요. 이 작품은 그에게 동생을 더 생각하고 동생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작품이었죠. 지금은 새 아이의 아빠가 된 버팔로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손들의 아이들을 위해 환경보호 운동에 열정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슈퍼히어로 헐크보다 더 영웅 같은 그의 인생.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마크 버팔로.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의지와 끈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나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초라하고 부족한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안데르센 동화 속 주인공인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 사랑받는 오리가 되기 위해 애쓰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랑받지 못했죠. 미운 오리 새끼가 사랑받는 방법은 사랑스러운 오리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백조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라하고 못난 오리가 아니라 높이 나는 우아한 백조임을 잊지 마세요.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